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듣기만 해도 미국 생활이 편해지는 미국 주부들의 수다, 미주다. 지금 시작합니다. 추운 한겨울에 따뜻한 오뎅 국물 같은 방송 미주다 사회를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놀던 언니고요. 오늘 또 일주일 만에 여러분 나오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저희 한 분씩 돌아가면서 소개 및 근황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희 오른쪽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추추입니다. 한 주가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 했나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이 금방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심히 메모하려고 또 메모장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듣고 이제 적용해야 할 게 많아서요. 예, 화이팅!
공부하러 나오셨군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트퀸입니다. 네, 아파서 감기 걸려서 아픈데 굳이 용PD님께서 나오라고 쫄라서 억지로 나왔는데요. 네, 좋은 시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미생 보느라 뒤늦게 미생을 몰아쳐서 보느라 밤에 몸살 나서 지금 감기 몸살 걸려서 네,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밤에 뭔가 밤을 새면서 이렇게 드라마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옆에 환자분이 또 한 분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리부 비치입니다. 저는 안 좋았던 허리를 토토가 보면서 더 막 이렇게 안 써던 허리를 돌려서 막 사용하는 바람에 이제 허리가 더 완전히 나가서 네, 잠시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복대 차고 나왔었어요, 복대.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차입니다. 잠깐 여행을, 신년 여행을 다녀왔고요. 멕시코로 가서 따뜻한 기후에 있다가 오니까 참 1년을 더 보낸 것 같아서 더 나이 먹은 것 같아서 좀 슬프긴 한데
얼굴이 타셨어요.
까매지신 것 같아요. 네.
원래 까만데 더 까매져가지고 제 와이프는 여기 이마 여기 정수리가 벗겨지 여기가 그래서 하여튼 잘 쉬다가 와서 신년 잘 즐겁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저 진주댁이고요. 저는 뭐 다시 지난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시작해서 방학 겨울방학이 끝났거든요. 학생들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집에 와서 학생들 욕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학생들 욕하고 계속 그냥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가 이슈 시간에 한번 나눴었는데 땅콩 리턴 다시 좀 이렇게 좀 또 시끌시끌해지고 있죠. 사건이 진행되면서 그래서 뭐 다시 뭐 더 하고 싶다던가 그런 거 있으세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확 바뀌었죠. 이 사무장과 이 승무원들이 말을 바꾸고 이러면서
그래서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잔혹하다는 말이 이런 걸 보고 제 생각에 결론은 네. 사무장하고 사무장이 결국은 질 것 같아요. 현실은 저도. 진짜로 보면 드라마 뭐 불륜 얘기 나오고 뭐 이러지만 현실은 그것보다 더 진짜 잔혹하고 그런데 드라마가 오히려 더 드라마이기 때문에 덜 잔혹해 보일 수 있는 거. 제 생각에 사무장님이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안타깝죠.
저도 사무장님이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조연아 또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 사무장님이 발을 뻗고 사실 수 있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조연아 동생이 무슨 문자 보낸 내용도 있잖아요.
복사해주겠다.
저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그 정말 그 당사자라면 되게 평생 살면서 뭔가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와도.
그러니까요. 무슨 일만 일어나면 그런 걸 당했던 분들이 이렇게 이민을 결심하고 우리나라를 떠나고 이러시잖아요.
일로 오시는 건가요?
사무장님 오시는 거 환영이죠. 아, 대신에 여기
힘드신 분 이거 들으시고요.
한국에서 오시면 안 되죠. 사무장님 미국에 환영.
환영합니다.
아, 여기로 오세요. 올게요.
우리나라도 좀 갓 말고 을 그다음에 그 밑에 병 정까지 좀 발뻗고 편히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이 자리를 빌어 기원해 보면서요. 그다음에 이슈 읽어주는 남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슈 읽어주는 남자. 오늘 저희가 수다를 떨 이슈 읽어주는 남자는요, 미국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의 이야기예요. 혹시 이번 주 날짜 얘기해도 되죠? 이번 주 일요일에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들 있으세요? 저희 조지 크루니가 상을 받았는데 아무도 안 보셨나요?
아, 조지 크루니가?
네, 조지 크루니가 공로상을 수상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 골든글로브가 이제 2월 말에 있는 아카데미 시상식 이제 한 달 전쯤에 해서 이제 미리 먼저 하는 시상식인데 보통 이 시상식이 그 아카데미의 지표라 그러죠. 누구누구 받을 거다. 이제 여기서 한번 받으면 이제 거기서 대충 이렇게 짐작이 가는 그런 이제 시상식으로 이제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조지 클루니가 어디에 나왔죠?
조지 클루니가 뭐 굉장히 많은 영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로상을 그냥 그간 뭐 150편인가 뭐 이렇게 영화와 여러 가지 뭐 애니메이션과 뭐 그런 거 해서 그냥 이번에 상을 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정도 연배가 됐나요? 조지 클루니가? 공로상 하면 왠지 막 되게 할아버지, 막 할머니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조지 클루니가 봤길래, 근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아카데미 시상식은 그래도 좀 어떤 영화라던가 이런 거에 작품성, 뭐 이런 거, 예술성,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평가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 이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좀 스타성 위주의 작품들을 많이 선정을 하고 이제 그런 배우들도 되게 인기순으로 뭐 상을 준다던가 좀 그렇게 차별이 있는 어워드였는데 한 1, 2년 전부터는 얘네도 좀 아카데미랑 좀 따라가는 그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추세가. 그래서 얘네도 좀 요즘은 작품성과 예술성을 보고 그렇게 뽑는 이제 시상식으로 바뀌었는데 공로상을 조지 클루니를 준 거 보면서 아 역시 얘기는 스타성을 못 버렸구나.
스타성도 있겠고 정치적인 거?
네, 그러니까 이번에 조지 클루니가 뭐 결혼하면서 세간에 되게 또 화제도 됐었고 결혼한 와이프가 또 무슨 변호사로 되게 뭐 인권 문제다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하면서 뭐 정치계를 노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조지 클루니가. 그래서 이 조지 클루니한테 잘 보이려고 상을 준 건 아닌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LA 살 때 네. 제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고 가는데 사거리에 이렇게 딱 맞은편에 남자가 조지 클루니. 그냥 지나갔죠. 그냥 뭐 이렇게.
정말 막 광채가 나나요?
아, 차 안에서 광채?
안 납니다.
햇빛 반사로.
저는 한 번 그 신촌 사거리에서 장동건하고 딱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진짜 광채가 나더라고요.
그땐 뛰어가서 안겨야 돼.
이미 너무 많은 여학생들이 주변에 막 이렇게 돼서 차마 이렇게 안길 수가 없었는데, 역시 연예인은 저렇게 후광이 있구나. 저런 사람이 연예인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장동건이 그 화면빨 가장 안 받는 배우래요.
그런데 이렇게 잘생겼으니까 실제 보면 어떨까 참 궁금하네요. 네. 우리나라 시상식과 다르다 뭐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미국 시상식 특히 아카데미 보면 굉장히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던가 이런 거 굉장히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도 이번에 그 골든글로브를 보면서 얘네들 이제 수상 소감 이런 거 되게 자세히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아침 뉴스를 보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수상 소감을 되게 좀 뭉클한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 미국 애들도 그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저희 이번에 연예대상 중에 최민수.
네, 최민수. 맞아요.
받았어요?
네.
시상 거부했죠, 상을.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방송은 대리수상을 하러 젊은 여배우가 대리수상을 했는데 그 여배우한테 이제 전한 메시지가 그 여배우가 수상 그 장면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던데요. 그 앞부분을 읽다가 여기까지밖에 못 받아 적어서 하고 했는데 이제 뒷부분은 나중에 그 다음 날인가 이렇게 공개가 됐더라고요. 근데 네. 뒷부분이 약간 이제 뭐 세월호 문제도 있고 뭐 이러한 현실에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역할 드라마 역할이 검사인가 그런데 수상을 좀 받기가 어렵다 이런 메시지는 일부러 안 한 건지 아마 일부러 안 했겠죠. 뭐 당연히 그래서 아마 그렇게 여배우가 대리 수상을 하고 다음 날 그게 공개되면서 수상 거부를 한 형태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최민수가의 그런 수상 거부 그리고 그 메시지 대리 수상자한테 보낸 메시지 이거를 놓고 아마 방송국과 그 여배우는 상당히 곤란했겠다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논의를 해서 적전선을 한 게 네. 그냥 그런 식으로 말하고 대리수상하고 마무리 짓자 이렇게 아마 했던 건 아닐까 그냥 개인적인 추측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있다. 미국 시상을 보면서 되게 부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저런 정치적 발언을 이렇게 오픈하고 그거를 또 방송에 내보내고 근데 미국도 굉장히 좀 심하게 나간다 그럼 마이크를 꺼버린다던가 뭐 시간 없어 넘어간다던가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말로 마이크 딱 꺼버리고 이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자유롭다 그런 나라다라는 생각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이슈가 된 건 없었고 제가 듣기로는 뭐 동성연애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제 지지한다 그런 발언 어떤 배우가 했었고 또 조지 클루니는 그 이번 주에 있었던 파리에서 그 대형 시위 있었잖아요. 테러리스트에 반한 그 시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연애 대상도 안 보기 때문에
나이가 드니까 그런데 관심이 하나도 없어지고
내가 받는 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기념해서 오늘은 미국의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드라마 많이 보세요.
비추님 말씀해주세요.
네, 처음 미국 왔을 때는 이제 영어 공부한다고 그때는 아주 순수했기 때문에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세븐스 제너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가정이 주인공으로 된 그런 아주 건전한 드라마가 있어요. 네. 이제 그걸 이제 시작해서 옛날 오래된 뭐 코미디 프로그램 뭐 많잖아요. 뭐 Everybody Loves
에드
뭐 다이아몬드가 뭔가 있어. 에드 네. 그런 거 보고 뭐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자꾸 들면서 이제
때가 묻기 시작하면서
용필이 동생님 19금 얘기해도 되나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네,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심심한 그 우리 미국에 사시는 그 주부님들을 위해서 튜럴스? 튜럴스라고
처음 들어봤어요.
발음을 TUDORS라고. 네, 뭐 조금 지나면 그냥 뭐 이렇게 이제 뭐 둘째 가지고 셋째 가지는 그런 장민들이 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강추. 아니요, 영국 것 같은데 옛날 일종의 우리나라에 비하면 사극 같은 건데, 네, 아주 강추.
영국계 철자를 좀.
네, TUDO.
영드 그냥 영드.
영드 미드. 영드는 안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영드 괜찮습니다.
그 왕족들 얘기죠. 네, 맞아요.
아, 보셨나요?
아니요. 포스터랑 이미지는 봤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시절에 그 미술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상이나 이런 데코나 이런 것들을 되게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이미지들이.
라만차님 전공이랑 또 이게 연관이 되나요?
그런 이미지들은 되게 강렬하게 봤던 기억이 나요.
이세를 계획하기 전에 드라마 이제 보기 시작해서 하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요.
태교 드라마는 아니고.
그 약간 한국 드라마의 차이는 되게 장르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되게 19금 드라마도 상당히 미드는 많이 있는 것 같고 약간 폭력적인 것도 되게 많고 소재도 굉장히 다양하고 선정적인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취향에 맞춰서 땡길 때 골라서 볼 수 있는 근데 이제 한국 드라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근데 요새 이제 종편이라든지 케이블 드라마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은 좀 채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드라마도 최근에 있는 것도 진짜 키스나 이런 장면도 우리나라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살짝 하고 넘어가잖아요. 여기도, 여기도, 아니 나는 좀 기대하고 봤는데 살짝 둘이 이불 속에 들어가다가 다음은 그냥 아침이야. 이런 거, 이런 드라마도 요즘에 나오는 것도 되게 많아요. 꼭 전 처음에 아, 미국 오면 우리 한국 드라마보다 더 난해하고 막 이렇게 생활이 문란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말했듯이 세븐스 제너레이션 이런 것도 되게 뭐랄까. 건전하고 그렇고 또 그런 뭐 목사님을 위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뭐 화이트 컬러 뭐 이런 거 아주 뭐 잠자는 장면이 진짜 잤다 하면 아침이야.
네. 그런 걸 기대하시면 많아요. 돈 내고 보셔야 됩니다. 그 영어를 좀 공부하려고 튜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근데 그때 미드를 하나 보고 와서 이제 토론하는 거 영어로 이제 그런 걸 하는데요. 그래서 미드를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봐야 되는데 뭘 보냐면 모던 패밀리를 봐요. 근데 모던 패밀리가 되게 코믹하고 항상 결론은 되게 가족의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처음에 봤을 때 되게 뜨아 하고 놀랐던 게 거기 게이 커플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어떤 할아버지가 젊은 멕시코 여자랑 다시 재혼해가지고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참 그런 거를 이렇게 거의 정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내보내는 걸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절대 게이 커플 이런 걸 인정할 수, 숨기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한국에도 많이 드러내요.
그쵸. 동성연애를 다룬 드라마가 나왔었죠.
아름다운 시절, 계절.
근데 그거 되게 충격적이었고, 사실 처음으로 거의 있는 네. 거였어가지고. 네, 그럼 요즘 재밌게 보셨던 미드나 뭐 한국 드라마 추천할 만한 거 이런 거 있으세요? 가십걸 보셨나요? 가십걸. 근데 저는 가십걸 피디님 보셨군요. 그거 시즌 한 3까지 봤는데 6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4, 5, 6을 이제 더 봐야 되는데 근데 가십걸 보면은 너무 재밌고 이렇게 볼거리가 되게 풍성하잖아요. 이렇게 블레어가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재밌는데 저는 미국 가면 다 사람들이 저런가 했는데 딱 왔는데 너무 다들 수수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건 도대체 어디 얘긴가 막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거랑 큰 도시.
그쵸, 저 동부?
큰 도시, 좋은 네, 도시.
그거 좀 재밌게 봤고. 근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영어를 듣다 보면은 좀 안 좋은 영어가 많이 팍팍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약간, 예, 그 여자분들이 주로 쓰는 욕설 같은 게 이렇게 팍팍 나. 그런.
그런 거 알아둬야 되는.
그래요?
네. 왜 어떻게 누가 저한테 할 때 알아들었을까요?
그냥 못 알아듣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놀이터에서 놀 때 이렇게 나쁜 말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내 아이한테 욕을 했는데 엄마가 그걸 못 알아듣고 있으면 그걸 이제 가서 혼내줄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인 욕설은 전 다 습득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영도도 이제 괜찮나 봐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드리자면 스킨스. 그거 되게 재밌어요.
예.
아, 좀 그 아까 야하다기보다 뭔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게 야하다.
제목이 스킨스니까 근데 물어볼 만 하죠.
이상하면서 야해요. 그러니까 그게 좀 10대, 20대 막 이때 애들인데 피부가 보여요. 잘 하는데
아니
막 무슨 마약 얘기도 나오고 뭐 꼬맹이들이 막 이렇게 좀 그래서 아, 참 유럽은 저런가 제가 이러면서 봤어요. 근데 좀 재밌어요. 그것도 보시고요.
남자 배우 괜찮아요?
아, 다 젊어서 뭐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나 괜찮아.
예, 괜찮았었어요. 예, 그래서 스킨스 괜찮았고 그다음에 셜록
셜록 되게 재밌잖아요. 영드 셜록이 엄청 재밌어요. 시즌이 너무 길지도 않고 딱 3까지 있는데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셜록을 보다가 그 셜록에게 저도 또 한번 좀 빠졌죠. 네, 참 재밌습니다. 네. 그 뭐 뇌가 섹시한 남자인가 이런 걸 뽑혔던데 되게 참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런 드라마 어디서들 보세요? 미국 드라마는 보통 이렇게 시즌제로 되기 때문에 집에 케이블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수목 드라마 뭐 이렇게 쭉 드라마를 그냥 계속 하잖아요, 끊임없이. 근데 미국은 시즌이 끝나면 또 좀 쉬었다가 또 재방송을 또 나오고, 그래서 보통 케이블을 설치해야지 볼 수 있고. 저는 미드를 요즘 잘 모르는데 학생 때는 학생 아파트에 살아서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자주 봤는데 학교 아파트를 떠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 보고 오히려 한국 드라마를 막 다운 받아서 본다던가 아니 옛날에 그 비디오 빌려서 막 이렇게 20개 빌려서 그렇게 본다던가 그렇게 봤었는데 요즘 어디서들 좀 보세요?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보통 그냥 요새는 그 인터넷 이용해서 다들 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한국 방송 다시 보기 서비스를 해주는 사이트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 중에서는 불법도 있고 중국 서버 경유해서 불법도 있고 아니면은 온전하게 뭐 방송국이랑 계약 맺어서 중간 중간에 광고 계속 나오면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인터넷 이렇게 좀 뭐 구글링해서 쳐봐서 한국 드라마 미국에서 다시 보기 검색하면은 추천하는 사이트 몇 개 뜨는데 네. 항상. 그때그때마다 불법 사이트들은 한 주 지나면 막혀있고 그럼 또 들어가면 보면 또 다른 사이트로 이름만 바뀌어져 있고 뭐 그래서 돌아가면서 보기도 하고 요새는 그 유일하게 약간 캐나다 서버인가? 그쪽인데 약간 계약 맺어서 한다고는 일단 광고는 돼 있어서 합법적인 사이트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뭐 합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온디맨드 코리아인가? 거기가 가장 약간 화질도 좋고 뭐 업데이트도 자주 되고 그래서 예능이랑 드라마를 거기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스펠링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같이 영어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 봐.
ONDEMANDKOREAN 점 까지만 치면은 그냥 뭐 뒤에는 뭐였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닷컴이었나요?
감사합니다.
추천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영드, 트럴스 강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드는 여자분들이 이제 미국에 많으시니까 Desperate Housewives.
위기의 주부들.
아, 네, 그거 되게 밤새면서 이렇게 봤죠. 그 이유가 또 중간에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잘생긴 남자가 하나 나오고 자기야, 이 드라마 야하지는 않아. 그렇게 트럴스에 비하면 야하지 않아.
가드너?
자극적이고 야한 드라마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 트럴스는 아닌 거죠.
트럴스를 봐야 된다. 이게 트럴스가 그러니까 Desperate Housewives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흔한 뭐 스킨십 정도 그 야한 거는 아니고 저 앞에 있는 용필이 동생도 봐도 되는 그런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어 공부하면은 이제 옛날 거도 봐도 되니까 아까 말했던 Everybody Loves 다이아몬드가 아닌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에드먼드인지
하여튼 네. 그것도 괜찮고 왜냐하면 이제 영어 공부하고 싶어서 좀 쉬우면서 좀 영어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드라마 뭐 있을까 아니면 쇼프로 뭐 있을까 찾는 분들 많으니까 그것도 괜찮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길모 걸스 그 좀 오래된 건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나온 거 되게 많지만 제가 최근 거는 다 많이 못 봐가지고 다음에 2편 해서 뭐 알려드리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주.
네.
그 뉴스룸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뉴스룸 시즌2까지 나왔고 시즌3 진행 지금 제작한다 만다 뭐 말 많은 것 같은데 뉴스룸을 보면은 약간 미국 미국 방송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미국 정치판에 대한 이해 약간 이런 게 좀 좀 잘 되는 거여서 약간 남자라 그런가? 약간 그런 쪽이 좀 재밌게
오바마가
봤더라고요.
요즘에 좋아한다는 빠져있다는 드라마 있었는데 혹시 그건가요?
글쎄요 그건가요?
제목이 지금
오바마랑 안 친해서
다음에 만나면 제가 한번 보고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던 패밀리 그거 되게 코믹하고 이렇게 재밌게 마음 편하게 보시 내용이 전혀 야한 것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되게 특색 있는 가정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결론이 되게 좋은 가정 애를 그리는 그 드라마이기 때문에 되게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그거 추천드리고요. 갑자기 그 한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 차이가 생각났는데요. 미국 드라마는 정규 방송을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보시면요. 중간중간에 CF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한국 드라마는 끝날 때까지 CF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얘기를 제가 튜터 하시는 그 미국 할머니 선생님 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너무 좋겠다고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미국 왔을 때 모든 방송이 중간에 이렇게 굉장히 짧게 짧게 광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뭘 보도. 그래서 이렇게 저희끼리 얘기하기에는 아, 한국 애들이 이렇게 수학도 잘하고 공부 이렇게 포커스를 잘하는 게 이 드라마랑 한 큐에 이렇게 하고 미국 애들은 주의 집중이 안 되는 게 중간중간 이렇게 자꾸 자르니까 애들이 주의 집중이 안 된다 그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 시간 동안 못 보겠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를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도 좀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호흡이 짧아져가지고요 오히려 저는 미국식이 더 편해졌어요 네. 저희 뭐 중간에 차도 한 번 끓여오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드라마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아, 우리가 너무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것 같아서 끝날 줄 모르는데 여기까지 하고 오늘 주제인 미국에서 정착하기 2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번 주 주제는 미국에 정착하기 2탄입니다. 저희가 이제 와서 집을 구하고 차까지 샀죠. 그리고 이제 집에 여러 가지 이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전기부터 수도, 인터넷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나눌 게 있는데 혹시 집, 이런 거 전기, 수도, 인터넷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아파트를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학교 아파트는 이런 게 당연히 돼 있고요. 그냥 외부 아파트 렌트를 할 경우 그 오피스에서 안내를 다 해줘요. 그래서 전기회사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수도회사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또 뭐 쓰레기통 쓰레기 치워주는 회사 이런 것도 다 연락처를 가르쳐줘서 거기 여러 군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지역을 담당하는 회사가 딱 하나씩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 전화하셔서 그냥 내가 언제부터 이사를 왔고 이름이 뭐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바로바로 되고요. 인터넷은 조금 다르죠. 인터넷은 여러 회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옵션을 보시고 가격과 비교해 보셔서 뭐 빠르기라던가 뭐 이런 거 뭐 TV랑 하면 더 싼다던가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보시고 계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은 어떻게 다들 개통하셨나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핸드폰 없으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요새 또 다 스마트폰 쓰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은 일단 통신사와 조건들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그 가장 안 터진다는 T모바일 하다못해 집안에서도 가끔 안 터지는 T모바일 웬만큼 나무가 있는 지역은 무조건 안 터진다는 T모바일 건물 안에 조금만 들어가면 안 터진다는 T모바일 아우 전 너무 T모바일 디스하는데요 방송 하여튼 T모바일을 그냥 그 쓰고 있고요 저렴하지만 싼 게 비지떡이었던 것 같아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안 터지더라고요
우리 브라이즌에서 요즘에 휴대폰 이렇게 그 가능하니까 옮기는 거 가능하니까 바꾸려고 했는데 바꾸면 안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 집도 이렇게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산속에 있잖아요. 이런 얘기도 되나요? 그래서 유일하게 터지는 통신사가 버라이즌이에요. 저희 집에서는 아무 통신사도 안 터지고요. 버라이즌만 딱 터져요. 그래서 뭐 옵션이 없었어요 저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있는 학교에서도 학교 건물 내에서 터지는 그 통신사가 몇 개 있는데 버라이즌과 뭐 기타 하나 정도 말씀하신 T모바일 절대 안 터지죠.
바꾸면 안 되겠네 그러면.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쓰세요?
저도 T모바일. 아이고. 아니. 저는 몰랐어요. 안 터진 거지 모르고 그냥 했는데
값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저는 30불 내요 한 달에. 근데 이제 뭐 데이터가 이제 핵심이잖아요 요새 네, 스마트폰이니까. 근데 이제 문자나 뭐 전화는 무제한이고요. 데이터가 30메가바이트. 정도면 카톡 한 10분 하면 이제 끝나는. 완전 황당하지만 사실은 크게 불편함이 없다는 점. 아니 뭐 집에서 다 인터넷 되고 뭐.
그럼 오버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종을 가르쳐 주세요.
아, 기종이 제가 아이폰 3GS 지금 5년 차째 쓰고 있는데 이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도 요즘 좀 버겁고요. 이거 팟캐스트 들어보려고 했는데 여기는 다운이 안 되더라고요.
공간이 네. 많이 남아있어요. 예. 네.
아예 기종이 이제 지원이 안 된대요. 네, 저거 이제 4년 전에 와서 그 30불짜리를 컨트랙트리가 아니라 그때 그 아무튼 30불짜리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30불짜리가 없어졌어요. 그 플랜이.
저는 그 처음에는 여기 와서 어차피 저도 LTE가 안 돼. 저는 아이폰 4G라 LTE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LTE 플랜은 필요가 없어서 그냥 뭐 3G 무제한 플랜 해가지고 1년 반 전에 한 달에 50불인가? 그 플랜이, 아, 그 플랜 아직도 있어요. 그걸로 한 1년여 가까이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 집에서 인터넷 되고 학교 주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주변은 또 와이파이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매달 50불씩 내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달 전인가 세 달 전에 그걸로 바꿨어요. 그냥 쓰는 만큼 돈 내는 거. 그래서 뭐 분당 얼마, 뭐 문자 하나에 몇 센트, 뭐 그냥 그리고 인터넷은 그냥 아예 안 하고. 그래서 와이파이 안 되면 카톡이 안 됩니다, 저.
저랑 똑같이.
그랬더니 핸드폰 요금이 얼마 정도 나요?
뭐 한 달에 10불?
어, 진짜.
응. 왜냐하면 통화를 그만큼 안 하고 사실 통화할 일이 없잖아요. 통화할 일도 없고 뭐.
인간관계가.
이제 집에서 다 이루어져야죠.
인간관계.
와이파이 되는 지역만.
제가 아직 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와이프랑 저랑 단둘이.
굳이 뭐 변명을 안 해요. 저는 뭐. 네, 저도 버라이전 쓰거든요. 네, 저도 한 달에 50몇 불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방송을 되게 기다렸어요. 그 이유가 제가 4개월 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 그 SK텔레콤을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로밍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 그렇다고 이제 제가 그걸로 막 전화를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지금 그러니까 핸드폰을 개통할 때까지만 와이파이나 뭐 이런 거 쓰고 급한 거 뭐 이런 거 쓰려고 사실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국에서 알아보고 왔던 거는 미국에 가서도 그러니까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것만 이제 알아보고 이제 들고 왔는데 저는 한두 달 있다 이제 제가 그걸 바꿀 줄 알았는데 점점 이제 이거 익숙해지다 보니까 집 전화 있고 뭐 이렇게 남편이랑 뭐 가끔 연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은 이제 특별히 불편함을 잘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바꾸려고 그래서 저도 조금 알아보고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이제 확실한 베스트 플랜을 뽑아서 이제 한번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좋고요. 제가 이제 그 한국에 약간 기기 요금 남은 게 좀 있고 해가지고 그냥 굳이 뭐 해지를 하고 오느니 뭐 조금 차이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우선 쓰고 있어요. MEC로.
한국은 통신료가 어떻게 되나요?
한국은 통신료가 저는 아이폰 5S인가? 아 5고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거를 산지 2년 조금 넘었는데 그때 플랜이 3, 4 플랜 있고 그다음에 5 몇 플랜인가? 그러니까 34,000원, 32,000원. 그러니까 그런 플랜이 한 두세 개 있어요. 3만 원대, 뭐 4만 원대, 5만 원대 이런 식으로 있고. 근데 저는 3만 원대를 골랐고 이제 거기에다 기기비 해서 이제 얼마씩 내고 했는데 그 3만 얼마 플랜을 쓰면은 데이터가 무제한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LTE이긴 한데 제한된 양으로 쓰는 거고 뭐 비슷해요. 여기랑.
값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걸려오는 것도 다 페이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광고 전화 같은 거 여기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광고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내가 돈을 내야 되니까 굉장히 짜증나는데 그 웹사이트에 보시면 donotcallthis.org라고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핸드폰 번호 등록해 놓으시면 광고 전화 안 오거든요.
네. 스펠링 좀 다시.
donotcallthis. 아. 네. 그래서 거기 등록하셔서 억울하게 돈 안 내시게
해제되는 네.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저 한 번 등록해 놓으면 그 뒤 딱 끊기고요. 또 그렇게 몇 년 가다가 또 또 가끔 온다 싶을 때 또 들어가서 한 번 더 하시고.
나 오늘 통화했어.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한 5년 만에 두 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맨날 한 것 같은데 오늘 광고 전화가 와서 또 해야 되겠네 이 생각했는데 오늘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근데 그게 되게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전화 진짜 딱 끊겨서 안 오더라고요.
우리 사실 여기 그냥 이렇게 아까 추치님도 그렇지만 보통 이렇게 오신 분들은 그 핸드폰 없으면 뭐 1분 1초도 못 살고 그런 딱 그 스테이트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저랑 다 비슷하다고 거라고 봐요. 통화되면 되고
안 되면
뭐 그냥 와이파이 보통 많이 쓰고 뭐 가끔 뭐 만약에 운전하러 나갈 일 있으면 내비션 차에 없으면 그냥 그거 내비 정도 되면 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아예 미국에서 수십 년 살 거라면 아예 이제 이런 걸 하겠지만 아까 같이 많이 알아보고 계약하고 디파짓도 내고 근데 이제 뭐 한 2년, 3년 또는 4년 이렇게 단기로 있을 거면 그런 게 좀 귀찮고 많이 쓰지 않을 거면 안 터지긴 하지만 티모바일 플랜 괜찮습니다. 자기의 에어리어에 티모바일이 터지는 지역이다 그러면 가장 심플하고 간단하고 편리하고 가격도 제일 저렴한 형태의 플랜으로 나와요. 그래서 디파짓도 없고 그리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요금이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 한국에 전화할 일이 많았거든요. 그 티모바일의 그 요금제 중에서 추가로 한 달에 10불을 내면 한국 유선 전화가 그 리미티드 없이 계속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어요.
우와, 그러니까. 되게 싸다.
그리고 한 달에 15불을 내면 한국 핸드폰이랑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집에 만약에 많이 전화를 드려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10불 또 뭐 핸드폰이라면 15불만 티모바일 플랜에서 추가를 하면 자기 요금제에서 추가를 하면 무제한으로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데 여기 또 약간의 그 주의점이 있다면 받는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돈을 내야 됩니다. 뭐 근데 이제 많은 돈은 아닌데 그래도 그분들 전화 요금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그분들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몰라요. 나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속임수 같은 거네요. 어쩌면 한국 통신사랑 어떻게 좀 계약을 맺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사람들은 또 모르고 미국에서 오니까 또 반갑게 받아줄 거 아니에요. 돈 조금 내더라도.
그렇죠. 사실 한국에서 뭐 가족 있거나 뭐 그런데 뭐 미국에서 전화 오면은 그거 뭐 유선 전화 비용 뭐 핸드폰 통화 일반 통화 비용 들어간다고 안 받거나 그러지 않고요. 또 대부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아, 그 요금 정산할 때도 안 나오나요?
디테일하게 그걸 체크하시는 분들은 볼 수가 있겠죠. 약간
갑자기 왜 뭐 2만 원이 많아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옛날에 우리 국제전화 할 때 10분 조금 넘어가면 16,000 원 이러면서 2만 원 금방 넘어갔던 것 같아요.
요새는 좀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그런 게 많이 낮아졌어요. 한국도. 해외 전화 요금도 많이 싸졌고.
그러니까 만찬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생각나는데 한국에 전화 어떻게 쓰고 계세요? 한국 부모님께 전화할 때 어떤 방법으로?
스카이프? 스카이프 충전해서 쓰고 있어요.
스카이프 전화기.
네. 그러니까 스카이프를
컴퓨터로 스카이프에 들어가서
네, 근데 신랑이 그냥 뭐 몇 불 얼마 충전해놨으니까 막 써. 그래서 썼는데 잘 안 달던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네. 인터넷으로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진짜 정말.
그분들 돈 안 내요.
네, 안 내고 되게 오랫동안.
그 대신 그분들도 스카이프로 받으셔야 돼요.
아니요, 핸드폰.
아, 핸드폰으로.
제가 그쪽 핸드폰으로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저는.
네. 그런데 그렇게 비싸진 않나 보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네, 되게 싸요.
저는 한국에서 070 전화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저희 가족이 세대를 한꺼번에 등록을 해서 이제 각 저는 미국에서 쓰고 저희 엄마 쓰고 언니 쓰고 이래서 그 세대끼리는 공짜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 전화할 때는 그걸로 쓰고 그다음에 070 전화끼리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뭐 딴 집 친구한테 전화를 건다 했을 때 시내 통화로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070 전화기 가져오시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터넷 전화기 하려고 가져왔는데요. 여기가 학교 패밀리 하우징이잖아요. 막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 정말.
근데 이게 패밀리 하우징에서 그런 것 같고요. 네. 저희 쓰는 데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네. 안 돼요.
여기는 안 돼요. 저도 안 했다가
저 1년 반 전에 여기 올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인터넷 세상이 발달된지 모르고 그 한국에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그 유학폰 이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에서 그 유심을 보내줘요. 그래서 그 유심으로 미국에 오면 갈아 끼고 그러면 하나 이렇게 약간 이상한 번호 누르고 약간 예전 공중전화 해외전화 싸게 하는 거 좋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돌려서 쓰면 한 달에 뭐 40불 내면 무제한 한국 전화 가능. 뭐 이런 게 여전히 한국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하던데요. 처음에 6개월 아니 한 3-4개월 미국 왔다가 방학 돌아갈 때 다 해지하고 다 집어치우고 훨씬 그 인터넷이라는 게 발달이 되면서 전화나 070도 사실 인터넷 전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게 새롭게 개편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들어갈 때 휴대폰이 한국 들어가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LA에서 그런 전화기
빌려줬었어요.
예, 빌려줘요. 그러면 한국 가서 쓸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까지 필요 없어지게 됐죠.
그냥 웬만한 핸드폰 자동 로밍 되고 또는 유심칩만 갈아 끼면은 웬만한 스마트폰은 다 쓸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 거는 많이 편해졌죠.
이렇게 가격도 좋아지고 세상 많이 좋아졌는데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여전히 돈 많이 드시는 드는 줄 알고 전화만 하면은 빨리 끊으라고.
맞아요. 맞아요. 핸드폰 말고 저는 아직까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약간 은행 계좌 만들고 어찌됐든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사실 미국에서 은행 계좌 개설하고 근데 미국은 항상 처음에 제가 굉장히 당하고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게 세이빙하고 체킹하고 계좌를 두 개를 보통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아직도 저는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필요한 건가요 그게?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체킹하고 세이빙이 이자율이 조금 틀리죠. 그래서 이제 세이빙은 약간 좀 묶어두는 돈이라는 개념이 있고 체킹은 이제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는. 그래서 은행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세이빙에 있는 돈은 내가 뽑고 싶어도 그날 당장 뽑을 수가 없다던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다들 세이빙 다 갖고 계세요?
네, 저는 남편이 어떻게 세이빙 계좌를 열면 100불인가 200불 주는
혜택이 또 있어요.
혜택을 네. 찾아가지고 그거 있을 때 딱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은행에서는 세이빙 만들면 뭐 아이팟 주는 행사도 있었어요.
네. 진주땡님
진주땡 안타까워하는데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한숨 쉬고 계세요.
곧 한국 돌아가는데 지금 미국 생활 몇 년을 했는데 지금. 네.
아니 아이팟이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저한테. 아 이럴 수가 없었죠. 저는 그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하던데 체이스에서는.
네. 체이스에서 한때 그거 있었어요. 그 태블릿 200불 준 적 있었는데.
그 한때가 언제였나요?
아, 2년 전인가?
아, 진짜. 그냥 안타깝네. 만들어졌네. 그냥 만들어졌어.
저희도 체이스에서 그거 만들 때,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프로모션이 있는지를 꼭 물어보래요. 그래서 물어봤어. 뭐 말하니? 말하면서 너 뭐 코드 번호 알아서 몰라. 막 이랬더니 그냥 똑같이 공짜, 똑같이 만들었어. 아무 뭐 혜택 없이. 그러니까 무슨 코드 번호 이런 걸 알고 가면 좋은가 봐요. 그 혹시 다 프로모션 할 때?
맞아요. 미국은 약간 백화점 메시스가도 그런 약간 그렇게 약간 시크릿한 프로모션 같은 게 있어서 코드번호 말하면 추가로 뭐 그러니까,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이렇게 디스카운트 안 돼서 사는 찝찝한 기분인 거예요.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지.
그리고 약간 한국이랑 확실히 다른 건 약간 자본주의 사회가 철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물론 통장의 차이는 있지만 통장의 차이는 크게 없잖아요. 특히 입출금 통장 그냥 일반 보통 통장이라고 얘기하는 거 만들 때 뭐 그렇게 이율의 차이가 뭐 크게 있거나 적거나 뭐 있어봐야 뭐 얼마. 근데 여기는 확실히 세이빙에 내가 얼마 이하로 돈이 안 떨어지게 돈을 계속 놓을 것이다. 그 금액에 따라서 혜택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저도 체이스인데 뭐 한 종류가 막 한 계속 한 여섯 일곱 개는 되더라고요. 그 세이빙에 얼마 이상 개런티를 넣어놓을 경우에 내가 받게 되는 개런티가 굉장히 뭐 100불 이하일 경우에는 되게 적고 뭐 갈수록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돈이 많이 세이빙에 넣어놓으면은 굉장히 간단한 통장인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주는 혜택이 굉장히 다르구나 이런 걸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선택하실 때 수수료 같은 거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은행 계좌를 열 때 저희가 퍼스널 체크 신청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현금도 쓰지만 퍼스널 체크도 쓰고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 쓰고요. 그다음에 데빗 카드 이렇게 보통 비자 카드를 만드는데 은행에 따라서 그 비자 카드 그러니까는 데빗 카드죠. 그걸 만들 때 데빗 카드 사용할 때마다 2불씩 나가는 그런 은행도 있어요. 그리고 퍼스널 체크도 내가 쓰는 것마다 한 장당 뭐 2불, 3불씩 차지하는
보통 그런... 예, 트랜잭션 피가 붙어요. 네. 체크한테 네. 체크 이렇게 쓰면
근데 제가
12불씩 옛날에 적거는 이렇게 쓰면 12불씩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붙이는 데도
그러니까 다 비교를 하셔서요.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쓰는 은행은 조건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세이빙에는 무조건 250불 미니멈. 이상 미니멈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체킹은 50불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 대신 뭐 수수료가 전혀 없어요. 카드를 쓴다던가 퍼스널 체크 쓴다던가 그러니까 전혀 없고요.
한 달에 11불씩 이렇게 매달 나가면 생각해봐요. 1년 있는 사이에요. 네. 네.
근데 그 저는 그런 건 없었는데 수수료는 없는데 체크 사는데 돈 내지 않아요?
돈 체크 사는 건 돈을 내는 거죠.
네. 처음에 할 때는 그냥 공짜로 좀 줬고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몇 장 안 줬어요. 한 10장 줬나? 그랬는데 그것도 은행에 따라 다른데 책을 아예 그냥 한 100장들이 그 책북을 그냥 공짜로 주는 은행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10장을 다 쓰고 나니까 살라 그러면 하나당 2불씩 주고 사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비싸게 사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 책도 세일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은행 가서 안 하셔도 되고요. 책만 전문으로 파는 가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말 세일이라던가 이런 데 가셔서 만들어 쓰시면 되는데 그 책도 또 은행마다 틀린데요. 저는 무조건 그냥 그 책 뭉터기를 사야 되는 줄 알았는데 10장 프린트 해주잖아요. 그 다 쓰면 가서 다시 10장 프린트 해주라. 그러면 10장 공짜로 또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은행에 알아보셔서 그렇게 책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은 가서 나 책 좀만 더 프린트 해달라 이렇게 해서 공짜로 얻어서 그거 좀 쓰시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갔죠. 그래서 책 좀만 프린트 해달라 그랬더니 주면서 장당 2불입니다
근데 너무 은행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책 꼭 오더하면
그렇게 안
몇
비싸요.
권 해서 한 30불 정도 몇 권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오더했거든요. 장당 2불은 아니에요. 너무 비싸요.
4권인가 5권이었던 것 같아요. 5권에 30불 정도 그러니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최근에
그러니까 한 500장?
미국 사람들은 모은 사람 별로 없고 이게 소비 위주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그 이유가 이렇게 금리랑도 좀 연관이 있는 건지 한국은 그래도 낮아졌는데도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미국은 어느 정도?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는 금리가 되게 높았어요. 미국도. 그래서 뭐 2% 3% 정도 적금이 그 정도였고요.
높아서
2% 3% 그리고 저희가 쓰는 세이빙이나 체킹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거의 0.0몇% 0.01, 0.03 이러잖아요. 거의 안 붙거든요. 근데 심지어 약간 그런 저희가 한국에서 쓰는 적금 같은 게 이제 CD라고 하는데 CD에 어느 정도 돈을 묶어두면 3개월 묶어두면 이자가 몇 프로 붙고 그러니까 묶어둔 돈의 양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져요. CD는. 근데 요즘은 CD들이 아무리 좋아도 2% 3% 요즘 그러는 거 이 3%까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 1% 2% 뭐 이렇게 그 몇만 불을 묶어둬야지 겨우 뭐 2%를 받는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주식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주식 많이 하지만 미국 애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경제 논리라던가 그런 개념을 일찍부터 가르쳐서 그냥 주식이 굉장히 일반화됐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막 크게 돈을 벌지 않는 이상 그런 주식이나 뭐 여러 가지 투자 같은 거를 많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여기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노후 무슨 설계 플래너 이런 개념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니까 뭐 사실 뭐 얼마나 살았겠어요. 돈도 얼마나 벌어봤고 그런데도 그 플래너가 다 딱딱 이렇게 플래닝을 해줘서 이렇게 얼마 한 달에 얼마씩 그 돈이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저희 우리나라랑은 약간 좀 구조가 다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은행에다 돈을 두지 않고 뭔가 이제 이렇게 플래닝을 계속 하는 나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미국 중산층이 이제 돈을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월급이 들어오면 세금 떼죠. 거기서 이제 401k가 연금이거든요. 401k를 거기서 떼고 아니면 소셜 SS 뭐라 그러죠? 소셜 시큐리티 연금. 예. 네. 그거 띄고 아니면 더 좀 불안하다 이런 사람은 개인 연금을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연금 뭐 50 어쩌고 이렇게 은행에 가시 보시면 또 다른 연금을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보통 401k가 한국은 저는 직장을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다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날은 주식이 오르면 좀 많이 있다가 떨어졌다가 그렇긴 한데 결국 이렇게 연금이라는 게 몇 년, 굉장히 오랜 시간 몇십 년씩 붙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401k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값. 미국 사람들이 큰 집을 사서 모기지를 이제 갚아 나가는 게 평생 30년 그 모기지를 내는 게 결국에는 저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미국 생활이기 때문에 그 이자, 그러니까 빚을 갚아가서 30년 동안 내가 이 집값을 페이먼트를 끝내면 그게 이제 내 돈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운사이징 해서 이제 집을 줄여서 그 남은 차액으로 애들 대학도 보내고 자기 노후자금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저축하는 방법이 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도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방금 전 아니고 3개월 전에 이제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데비카드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뭔가 페이하거나 할 때 크레딧카드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한국 거를 지금은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어쨌든 빨리 크레딧카드를 받는 게 이제 미국 생활을 할 때 뭔가 좀 더 훨씬 편하고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크레딧 카드를 좀 빨리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크레딧 카드를 빨리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크레딧을 많이 쌓으시면 돼요. 근데 크레딧을 우리가 유학생 입장에서 많이 쌓을 수 있는 게 일단 쉽게 할 수 있는 게 차를 론 받아서 그걸 꼬박꼬박 갚아 나가시는 게 크레딧을 쌓는 거거든요.
렌트비?
예. 네, 그러니까 렌트비 이런 것도. 렌트비.
아, 그것도 그렇고.
렌트비를 네. 신용카드로 내면은 아, 이제 신용카드. 막 쌓이는 거죠.
신용카드가 없는데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아니죠. 크레딧카드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그래서 차를 유학생들이 이제 그래서 유학을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소셜 넘버도 없으시고 그다음에 크레딧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쉽게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차를 사실 때 내가 돈이 많아서 일시불로 살 수 있다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빚을 져서 그 빚을 내가 성실히 갚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크레딧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차를 론을 받으셔서 그거를 뭐 3년이라든가 5년 동안 꼬박꼬박 밀리면 절대 안 돼요. 밀리면 크레딧이 깎이기 때문에요. 밀리지 마시고 일정 기간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갚아버리지 마시고요. 크레딧을 쌓기 위해서 차 한 대 투자하시면 돼요. 3년에서 5년 정도 꼬박꼬박 매달 갚아 나가다 보시면
3년 5년이면은 다시 한국 갈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1년 안에
이상한 나라가 이상한 이 나라에 좀 이상해요. 왜냐면은 이제 크레딧을 쌓으려고 차를 사는데 크레딧이 필요한 거예요. 이상한 나라예요, 진짜.
그러니까 론 이자율을 비싸게
20%가 나왔어요. 네. 저희 차 살 때
그렇게
20%가 말이 돼요? 아니 그래서 결국은 저희도 론을 했다가 이거 덜어서 못하겠다. 20%는 못 낸다. 그리고 그냥
20%를 더 내는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 진짜?
20%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크레딧 사는 돈이라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아까워도 그러니까 보통... 1년이라도 그렇게 하시고 갚아버리시더라도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유학생으로서는
두 번 리젝 당했어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더 이상 여기서 아. 저희는 그냥 있는 만큼만 돈이 떨어지면 절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크레딧카드를 신청하러 가서 리젝을 두 번 당했다는 거예요?
한 번 인터넷으로도 크레딧카드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 번 했다가 리젝 당하고 이거는 저 직장 갔기 전에 학생 때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은행에 방문해서 다시 재도전했는데 다시 리젝 당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학생들은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네요.
아니에요. 근데 저희 그 남편의 친구가 인도 여자 학생이 있는데 그분은 세이빙에 오랫동안 돈을 묶어놨었어요. 아무것도 그 친구는 차도 안 샀고 아무 경제활동을 안 했는데 세이빙에 돈이 묶여있다는 이유만으로 크레딧 카드를 받았어요. 제이스에서. 그래서 저희도 시도를 해봤거든요. 리젝 당했어요. 세이빙이 빵이라서.
그 제가 저도 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 솔직히 말해서 크레딧을 쌓는데 가장 되게 좋은 방법은 너무 아이러니한데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빚을 지는 거예요. 빚을 지는 게 가장 크레딧을 쌓는 되게 방법인데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목돈을 묶어놓는 방법이에요. 은행에. 근데 은행마다 차이가 있는데 목돈을 묶어놓으면 아까 인도 친구보다 그렇게 됐지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그 은행에서 보증이 돼서 그 은행에서 신용카드가 발급이 가능하면 그 은행 신용카드는 발급해줘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그것 또한 정해져 있는 규칙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다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그 나를 담당해주는 그 담당자가 알아서 정말 결정하는 일인가 보더라고요. 맞아요. 같이. 네. 그래서 제가 또 듣기로는 그래서 데비카드 중에서도 무슨 종류가 있대요. 그래서 네. 또 어떤 종류의 데비카드를 열심히 쓰면 신용카드, 네, 신용카드 발급받는데 좀 뭐 도움이 된다는 것도 봤고 했는데 뭐 그러니까 정해진 룰 같은 거는 좀 없는 것 같으네요.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단기간 있을 거면 그냥 데빗으로 생활하고
한국 신용카드 긁고
만약에 근데 확실한 거는 한국도 신용 등급에 따라서 크게 가장 크게 문제는 대출이 되냐 안 되냐도 중요하지만 대출 이자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잖아요. 집을 살 때나 뭐를 살 때나 했을 때 그 이자가 솔직히 은행 이자 몇 프로보다 훨씬 크잖아요. 대출이. 그러니까 솔직히 신용 등급을 신경 쓰는 이유는 유일하게 대출금 때문에 가장 그게 크리티컬한 부분인데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모기지를 한다든지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차 살 때 20%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율이 20%는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제2금융권이죠. 사실 한국에서는. 그러니까는 그런 걸 대비한다면 미국에서의 아예 그냥 삶을 대비한다면 크레딧을 쌓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행동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크레딧 카드 회사 중에 좀 발급이 쉬운 좀 널널한 회사로 유명한 건 코스코에서 발행하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거는 코스코가 이제 자기 손님들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딴 크레딧 카드보다 좀 발급받기가 널널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쌓으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니 최근에
쌓였나요? 아니 근데 미국에서 직장 생활 해가지고 이제 좀 쌓이지 않았을까요?
탄탄한 네. 직장이 있는데.
가능할 거야 아마 이제는.
아니 아멕스가 옛날에는 잘해줬는데 최근에는 잘 안 해준다는 말이 있던데요.
코스코에 있는 아멕스 카드, 그러니까 코스코 회원 겸 아메리카 익스프레스를 신청할 경우는 조금 널널하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가 뚫리면 그냥 팍 뚫립니다. 크레딧 카드는.
맞아요. 그걸 보증으로 해서 네. 이렇게 되나. 네. 너무 웃겨.
네,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궁금한 점, 질문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또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suda@gmail.com과 페이스북 페이지 미국 주부들의 수다 미주다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